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위험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전화통화에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에 대한 위협이자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중의원은 오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 합병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의 러시아 연방 가입에 관한 4개 연방 헌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비준에 관한 법에도 서명했다고 하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3일에서 27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강압적이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합병한 4개 지역을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영유권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8%에 달하지만 정확한 국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든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군사 원조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4기와 장갑차 200대, 포와 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합병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또는 국가에 심각한 비용을 부과할 준비가 계속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와 남부 영토를 계속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매우 빠르고 강력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4개 지역 내 12개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모든 땅에서 점령자를 몰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작전 속도를 주도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공사로 돌아설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방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특이한 활동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것을 포함한 타이완 인근에서의 군사활동을 정상화하려고 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앞으로 중국군 항공기와 선박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중간선을 넘으며 타이완에서 가까운 해상지역에 접근하는 활동이 점점 더 일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훈련으로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어제 최악의 정전사태가 발생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8년 만에 최악이었다며 방글라데시 전력청의 고라샬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전력청 대변인은 어제 오후 10시쯤 정전사태가 대부분 복구돼 전국 90% 지역에 전력이 공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한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한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본 열도를 넘어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장거리로 지칭하며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일 3국 등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함경남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1도, 최고는 7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이겼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한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다시 한국 쪽으로 전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어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친서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데 대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한은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열도 너머로 발사한 데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말 미한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5일 한국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한 정상 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합의에 따라 북한의 IRBM 도발 후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로 결정됐습니다. 미 항모전단의 이례적인 재출동에 대해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은 지난달 25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 26일부터 나흘간 미한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고 이어 동해 공해에서 미한일 3국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펼쳤습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은 북한의 IRBM 도발에 대응해 5일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테킴스 두 발씩 모두 네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에 앞서 4일엔 두 나라 군이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함께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합 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각각 참가했고 특히 한국 공군의 F-15K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 직도 사격장에 설정한 가상 표적을 향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 두 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 의장은 5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통화에서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의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향후에도 미한이 긴밀하게 조율된 공동 대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동맹의 대응태세는 더욱 강력해진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시행된 미한연합공중무력시위와 연합지대지 미사일 사격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결의를 잘 보여준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미한일 공조가 강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RBM을 통해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미일 이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죠.
한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해 최근 1년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며 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한, 미한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잇단 도발의 궁극적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그런 속에서 국제사회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잇단 도발이 결국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제재 등으로 극도로 악화된 경제 사정 때문에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이 기존의 노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특히 대외 정책에서 새로운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벼랑 끝 전술이죠. 끝까지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정책을 바꿔나가는 게 북한한테 전형화된 행동 양식이라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7차 핵실험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사실상 전략무기로 분류되는 IRBM 도발에 나서면서 핵실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 실장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한의 움직임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공언한 바 있다며 북한이 단기간 내 핵실험으로 직진하기보다는 미한 또는 미한일 군사공조 움직임을 봐가며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가 향후에 어떤 훈련 또는 전력 증강 또는 확장 억제력 강화 이거 관련된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가 북한에게는 다음 카드를 꺼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와는 파장의 차원이 다른 대량 살상무기 도발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중요 변수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결심한 단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는 어떤 중국의 내부 정치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저는 북한도 그런 어떤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IRBM 발사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언급만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이루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미국이 참여한 한반도 주변에서의 합동군사훈련 개최 사실과 함께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한일 3국 등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4일 전화통화를 하고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일본 국민들에 대한 위협이자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3일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4일 대화하고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이 미일 양자 간, 한국과 3자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긴밀하게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과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일 정상 간 통화는 일본 시각으로 밤 10시 30분경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은 안보수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차원의 전화협의에 이어 정상급 논의를 통해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 대처 결의를 전달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해 한미일 3개국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 추가 대응에 대해 미일, 한미일 3개국 등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백악관이 일본 열도를 넘어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장거리로 지칭하며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풀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As we noted in our statement last night, we strongly condem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dangerous and reckless decision to launch.
장피에르 대변인은 북한이 이날 시험한 미사일을 장거리로 지칭하면서 미국은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 국민에게 위험하고 지역 안정을 흔드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 12시간에서 20시간 동안 미일 정상통화를 비롯해 양자, 미한일 3자 협의와 군사훈련 등 여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양자 간, 한국과 3자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coordinate the immediate and longer-term response bilaterally, trilaterally.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기존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ll, we're taking this very, very seriously, for sure, and we have been and we have commented.
외교와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런 행동은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를 위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전개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serious.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 못할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을 가한 이번 발사의 구체적 성격을 평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re still assessing the specific nature of this recent launch, which again.
또한 이번 발사는 2022년 북한이 발사한 39번째 탄도미사일이라며 이처럼 지속되는 행동은 불법일 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실험과 활동을 계속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일 정상과 미한일 외교장관의 전화회동이 이뤄진 것과 별도로 웬디 셔먼 부장관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국과 일본 당국자와 대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 걸음 물러서 국무장관과 다른 행정부 관리들의 회동이 강조한 내용을 다시 짚어보고 싶다며 이는 우리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위험하고 무모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한다는 점과 이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Deputy Secretary Sherman and Special Representative Kim had a chance to speak.
특히 이번 행동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제기하는 위협과 이웃 국가들에 가하는 위협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engage in sustained.
이어 각급에서 진행된 여러 부처 간 고위급 대화가 증명하듯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도 거듭 강조한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bsolutely. So our position on diplomacy and dialogue has not changed, and it remains the same.
대화와 외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며 솔직히 이번 북한의 행동은 대화와 외교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런 목표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외교와 접촉에 대한 이런 노력이 응답받지 못하고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은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각각 연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준비태세와 상호 운영성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 해병대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일본 시각으로 4일 일본해에서 양자훈련을 실시했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미군과 한국군도 한국 시각으로 4일 서해에서 양자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여는 연합억지력과 역동적인 타격 역량을 보여주고 우리가 공유하는 상호 운용성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연합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각각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 동맹은 매우 강력하며 어떤 종류의 위협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면서 상호 협력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t was a demonstration of our commitment to working to with one another and interoperability. Again, sending a message.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일본,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영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결의를 재확인했다면서 새 장관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n addition, earlier today, Secretary Austin spoke with his counterparts in Japan.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에 걸친 평화와 번영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양자훈련을 통해 입증한 상호 운용성과 관련해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싸우고 억제하는 능력은 억지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함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우리 군 구성원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라며 우리는 준비돼 있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ability to work and fight and deter alongside our partners is critical in terms of
이날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함께 실시한 공대지 합동 직격탄 JDAM 발사 훈련의 의의에 대해선 여러 분쟁에서 봤듯이 정밀 타격 능력과 원하는 대상을 원하는 시점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장에서 뚜렷한 장점이라며 미군과 한국군의 이 훈련을 통해 보인 합동 전투력과 정밀 타격 역량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종류에 대한 미 한 당국의 평가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사일 종류와 충돌 지점, 사거리 등 모든 것에 대해 현재 평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밀 유도 역량 등 북한의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해 공개할 평가도 없다며 지금 문제는 북한의 행동이고 이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terms of the type of missile, the point of impact, the range, all that's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괌 타격 역량을 갖춘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성과 이로 인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일본과 각각 양자훈련을 실시하고 미 정부 주요 부처의 고위급뿐 아니라 오스틴 장관도 나서 한국,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통화를 한 것은 이런 점을 입증한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we're taking it very seriously,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again we conducted two bilateral exercises with the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움직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발표할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선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이는 우리의 관점에서 분명히 엄청난 긴장고조 행동이고 역내는 물론 국제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국, 일본 측 파트너들과 모든 비상상태에 대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불법적인 모든 종류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on whether they will or not. As you know, there has been indications in the
라이더 대변인은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방부의 중점은 억지를 위해 역내 파트너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물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소통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쏘는 건 그렇게 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를 요청한 미국은 북한의 무기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4일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한 BOA 질의에 미국이 5일 회의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트위터에 우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위험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다며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안보리 의장국이 이를 검토한 뒤 일정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은 가봉입니다. 아직까지 가봉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8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5월 새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신규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운영 능력과 미사일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목적이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괌 타격 역량을 과시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화성 11호 추정되는 미사일을 정상각도에서 최대 사거리로 발사한 것은 운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f this is an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like the Hwasong-12, you would want to have confidence that it would perform properly at its full operational range. You know, the
최대 사거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고각 발사해 비행 거리가 짧을 경우 미사일 추진체 성능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재진입체를 비롯해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4일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비행거리는 화성 12형의 최대 사거리인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발사가 검수사격, 즉 양산 후 실전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생산 시설에서 견본 생산을 마치고 작전 배치를 위해 미사일들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중 일부를 시험해 모든 생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30일 화성 12형 발사가 검수사격 시험이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7년 5월 화성 12형을 처음 발사한 이래 그해 8월과 9월 발사에 나선 뒤 올해 1월 발사에서 실전 배치를 사실상 확인한 것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키판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도 이번 실험이 화성 12형의 품질을 검증하는 일환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So they could again be testing a production unit to make sure that their manufacturing standards are high, that
생산 라인에서 양산되는 모든 미사일이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품질 검증 외에도 북한이 더욱 가볍고 새로운 재진입체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번 실험을 통해 정상각도를 비행할 때 재진입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 했을 수 있다고 판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화성 12형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했을 경우 재진입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a lofted trajectory does not give you is a realistic re-entry process.
윌리엄스 부국장은 고각 발사는 실제 상황과 같은 재진입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며 낮은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사일이 대기권을 더 오래 지나가며 이때 재진입체가 훨씬 많은 열과 압력에 노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만일 이번에 재진입체가 진입에 성공했다면 최소한 중거리 미사일은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럴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재진입 기술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윌리엄스 부국장은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의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진입체가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순간 적외선 레이더 탐지기를 장착한 선박이 근처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북한이 재진입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s far as I know, they don't have vessels swimming out in the Pacific Ocean that could actually monitor an incoming missile at that distance. So I think they can't learn anything about the reentry of that.
실러 박사는 북한은 태평양에 미사일을 탐지하는 선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이 북한의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2017년에 이미 북한이 실험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실러 박사는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8월과 9월 평양 순환에서 정상각도로 화성 12형을 발사해 2000에서 3000km 비행 후 일본을 넘기는 실거리 사격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 4,5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괌은 북한 평양에서 약 3,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괌보다 가까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하려면 화성 12형이 아닌 다른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쓰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유사시 괌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위협하고 교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to complicate and threaten U.S. forces in the region that might come to the defense of the peninsula. So if you look at, for example,
한반도 유사시 B-52 전략 폭격기 등이 괌이나 오키나와 등 영내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될 텐데 북한이 이런 거점 기지들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경우 이론적으로 작전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괌에 이미 신뢰할 만한 다층 방어망이 구축돼 있다고 윌리엄스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현재 미군은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를 운영 중이고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인근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 인권협력대사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미 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결속하기를 바란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은 주민의 인권,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대북 협상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이 대사와 면담 예정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만날 예정인 미국의 전직 관례들과 전문가들은 주로 세 가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이를 안보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 국가 재원의 과도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투입이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 대사의 방문이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지명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VOA에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regime is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hile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suffering horrendously.
인민의 복지보다 핵과 미사일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고의적인 결정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마다 그게 북한 인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의 핵무기 추구가 인권유린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권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란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이 대사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 학계,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대사가 특정 의제보단 미국 관계자들과 관계를 틀면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안보뿐 아니라 인권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o be able to talk about human rights as well as talking about security issues and
인권 문제가 대북 논의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한국과 미국이 관여하는 대북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 대사의 이번 방미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결속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at I think is very important is that there be a unity demonstrated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인권에 관해 미국과 한국이 연합전선을 세우고 회복하기에 좋은 시기란 겁니다. 이 대사와 5일 면담 예정인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이 대사의 워싱턴 방문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에 북한인권 특사가 있어야 상대인 이 대사와 북한인권 정책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비핵화 협상에서 얻은 게 거의 없다며 이제 대북 협상에서 인권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신화 대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I really think we have to turn towards human rights i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스칼렛 총장은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이 대사가 이번 방미를 통해 상대인 북한인권 특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국제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제기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하고 그 외화를 얻기 위해 북한 인민들을 착취하고 단합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게 핵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인권 개선, 인간 안보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도로공사 등 움직임이 최근에 포착됐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가능 장소를 확장하거나 외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눈속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3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올린 보고서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상업위성 에어버스 네오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CSIS는 2018년 폭파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의 주변이 정리된 모습이며 특히 4번 갱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CSIS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로 등이 일부 유실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공개하며 4번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시 포착된 4번 갱도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한 당국이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하는 3번 갱도에 이어 4번 갱도도 정비하면서 북한이 핵실험 전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의 시선을 교란시키기 위한 단순 눈속임 차원의 공사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들의 핵 역량에 미국이나 한국이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바람을 반영한 전략적 기만 계획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uld be part of a strategic deception plan where
핵실험장에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면서 미국과 한국의 주목과 우려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4번 갱도는 아직 핵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They can't use tunnel 4 yet because it needs to be the entrance needs to be dug out.
핵실험을 위해서는 먼저 4번 갱도 입구에서 굴착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적어도 1에서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버뮤다주 연구원은 다만 4번 갱도의 경우 풍계리의 다른 갱도들보다 크고 높은 산지 아래에 있어 붕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향후 북한이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3번 갱도에서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달 발표한 북한 핵활동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3월 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돼 5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번 갱도 입구 주변과 북쪽에 위치한 지원구역에서 여러 채의 목재 지원 건물이 동시에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4번 갱도와 2번 갱도의 지원구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도로 일부를 보강하는 작업이 관측됐고 이후 몇 주간 움직임이 없다가 8월 말에 도로 공사가 재개됐다고 IAEA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여의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운영하던 화물선이 또다시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이 불법 매입한 선박은 확인된 것만 9척에 달하며 그중 7척이 한국 소유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최근까지 한국 항구 등에서 발견됐던 안하이 6호입니다. 뷰에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과 유엔의 선박 등록 시스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안하이 6호의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 번호는 현재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락원 1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락원 1호는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선박으로 지난달부터 북한 남포와 중국 항구를 왕복하는 모습이 마린 트래픽 등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선적이나 이름과 달리 IMO 등록 번호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한때 안하이 6호였던 선박이 이제는 북한 선적의 락원 1호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하이 6호는 건조 첫 해인 2005년 이후 줄곧 중국 선적의 바이시앙 66호로 운항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마셜 제도의 펄 마린 쉬핑이 새로운 소유주가 되면서 남태평양 섬나라 니우의 깃발을 단 안하이 6호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회사가 마셜 제도의 주소지를 두고 니우에와 같은 섬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지적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제 선박의 소유주와 회사의 국적은 마셜 제도나 니우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OA가 한국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안하이 6호는 지난 5월 16일 한국 부산항에 입항해 이틀 뒤인 18일에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선박 소유주의 일부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선박의 선주는 주식회사 JPL, 선박 운영자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하이 6호가 북한 선박으로 재탄생하기 전 방문지가 한국 부산이었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당시 운영자가 한국이었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BOA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4일 한국 부산 소재 JPL사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 국적자가 운영했던 안하이 6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 5월 18일과 북한에서 발견된 9월 사이 어느 시점 북한 선박 락원 1호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자체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안하이 6호가 북한 선박 락원 1호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만간 공개될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도 안하이 6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8월 니우의 깃발을 달고 남포에 도착했던 안니호가 현재 북한 선적의 경성 3호가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 소유의 중고 선박 여러 척이 2019년과 2020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매입한 중고 선박은 한국 선박 7척을 포함해 최소 9척에 달합니다. 북한이 매입한 중소형 화물선과 유조선의 가격이 적게는 수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문입니다. 선박업계는 북한이 노후화된 자체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 4월 BOE에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 톤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필요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보통 만 톤 이하 이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당국과 선박 판매자가 자금 출처 등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할 필요가 있겠죠.
북한이 현재 해외 운항에 투입 중인 선박은 2000년대에 건조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대부분 1980년대에 건조됐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은파 1호와 성진 3호, 두루봉 2호는 건조 연도가 1973년으로 50년 가까이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함경남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1도, 최고는 7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 서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 8도, 최고 16도, 양덕 흐리고 최저 7도, 최고 12도, 남포 흐리고 최저 7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6도, 강계 구름 끼고 최저 0도, 최고 13도, 해주 흐리고 최저 10도, 최고 18도, 개성 흐리고 최저 11도, 최고 19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4도. 장지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7도입니다. 해산은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9도가 되겠습니다. 원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5도입니다. 평강은 흐리고 최저 7도, 최고 15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3도, 최고는 14도. 선봉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 최저 2도, 최고 15도. 삼지연은 구름 끼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5, 오후에는 1 내지 2미터.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트위터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위험한 잔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중의원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 합병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의 러시아 연방 가입에 관한 4개 연방 헌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비준에 관한 법에도 서명했다고 하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3일에서 27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한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은 이번 주민 투표가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강압적이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합병한 4개 지역을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영유권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8%에 달하지만 정확한 국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협병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든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군사 원조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4기와 장갑차 200대, 포화 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합병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또는 국가에 심각한 비용을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와 남부 영토를 계속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빠르고 강력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4개 지역 내 12개 정착촌을 털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모든 땅에서 점령자를 몰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작전 속도를 주도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공세로 돌아설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의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이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러시아의 지휘 계통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방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특이한 활동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것을 포함한 타이완 인근에서의 군사활동을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앞으로 중국군 항공기와 선박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중간선을 넘으며 타이완에서 가까운 해상지역에 접근하는 활동이 점점 더 일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훈련으로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비태세를 적절히 높이고 고도의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어제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8년 만에 최악이었다며 방글라데시 전력청의 고라샬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방글라데시 국민의 80%인 약 1억 3천만 명이 전력 없이 지내왔고 전국 절반 이상 지역에서 산업활동과 물공급, 통신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전력청 대변인은 어제 오후 10시쯤 정전사태가 대부분 복구돼 전국 90% 지역에 전력이 공급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